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가족상담사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한 주간 신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나요? 한여름 내리쬐는 태양의 빛이 따가움이 척박하고 열악한 신자 여러분들의 삶을 더 힘겹게 하는 건 아닌지 마음이 많이 쓰이는데요. 신자 여러분, 시편 3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어떠신가요? 신자 여러분의 모든 범사를 하나님께서 살피시며 마음까지도 굽어 살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 아시고 기억하시면 지금의 힘듦을 이겨낼 힘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도 신자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주님은요, 한 발 뒤에 여러분과 함께 걷고 계심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하며 내 백성을 위로하라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자매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동행하시려고 기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인 자매님, 소리 자매님.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설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인 자매님, 소리 자매님. 한 주간 강건하셨는지요? 날이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벌써 올해의 반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두 자매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다는 노래 가사처럼
네.
매일 매순간 이만함에 감사하고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다는 것을 찬양하며 하루하루 선물같이 맞이하고 보내주고 있습니다.
예. 하루를 선물같이 맞이하고 또 하루를 보내주고 있다는 수인 자매님의 이런 표현이 마음에 너무 많이 와닿는데요. 네, 은혜와 또 선물로 살아가는 우리 수인 자매님의 고백이셨습니다. 소리 자매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어떤 부분을 은혜롭고 나누어 주실까요?
네, 저는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면서 또 하나님의 의지하면서 저의 삶이 좀 많이 괜찮아지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매해 전 느끼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학업적인 면 아니면 건강 그리고 관계, 가족 관계 이런 관계에서 점점 성장하고 나아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다 하나님을 제가 알게 되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그것이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 제가 더 나은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네, 모든 일상이 모든 삶이 감사라는 고백으로 들리는데요.
네,
네 맞습니다. 소리 자매님이 그래서 더 이뻐 보이시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신자 여러분, 저희는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거뜬히 이겨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인자매님, 우리 지난주에 나눈 내용을 기억해서 복습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지난주에는 가족이지만 타인이라는 주제로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타인 같은 가족의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자녀들이 아버지 이후에 사랑과 돌봄, 관심이 필요할 때 아버지의 부재는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상이 그려지지 않으며 특히 아들에게는 남성상의 대표성을 경험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정서적으로 단절된 오랜 시간으로 인해서 정작 대화와 소통이 필요한 시기에는 정서적 친밀감을 느끼거나 회복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자녀들은 가족이지만 타인처럼 살아온 시간만큼 서로에게 감정의 교류가 어려운 모습도 있었고 아버지의 부재로 어머니의 희생이 크다 보니 부부 사이도 친밀감이 적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강한 가족은 일방적으로 한쪽만 노력해서 얻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가 노력해야 합니다. 먼저 다가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자신의 상처만 보였던 눈이 서로의 상처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넓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요, 가족이지만 타인 두 번째 시간으로 다음 사례를 통해서 먼저 알아봐 보겠습니다.
일찍 좀 들어와라. 허구한 날 늦게 들어오면 되겠니? 아이, 또 잔소리 그만 좀 해.
엄마의 말을 잔소리로 받아들인 딸이 방문을 꽝 닫고 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린다. 엄마와 딸의 대화는 중단되었다. 엄마는 딸과 대화를 하고 싶어 말을 건넸지만 이해하지 못한 딸은 엄마의 말을 차단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모습이 보이시는지요? 다음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잡수시고 싶은 건 말씀하시면 사갈게요.
올 것 없다. 길도 많이 막힐 텐데 명절 때나 오려면 어둔가.
아들은 아버지가 오지 말라고 하는 바람에 길을 나서지 않았다. 전화를 끊은 아버지는 손주들이 눈에 밟혀 일선이 잡히지 않았다. 아버지는 아들이 온다니 너무 반가웠지만 고생스러울까 한마디 했는데 아들이 바로 오지 않을 줄은 몰랐다.
네, 감사합니다. 두 사례를 들으시면서 무언가 가슴이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신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두 자매님은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저는 네. 부모의 마음을 자식은 부모가 되어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네. 언제까지나 부모와 자식은 평행선 같은 노선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결정체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네.
정말 부모님 사랑은 영원한 내리사랑인 것 같습니다.
네. 엄마와 딸이 대화 방식에 엄마의 마음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자녀의 반응이었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도 사실은 아버지의 원래 마음은 가려진 채 나오는 말로 인해서 그 액면 그대로 그냥 수용해서 자녀가 행동하는 모습이었죠. 네.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모습. 예,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소리자매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네,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저희 부모님과 좀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네.
저희 어머니도 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사드릴게요, 혹은 해드릴게요 하면은 아 괜찮다고 이러거든요.
네.
근데 가끔 이제 헷갈려서 진짜 괜찮은지 너무 의심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 모습이 그래요. 네. 제 모습이 좀 그렇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해준다 그러면 괜찮아. 그런데 네. 괜찮은 게 아니라 네. 세 번 물어봐 주세요.
네,
네, 세 번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눠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어떠셔요? 엄마와 딸이,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가 어긋나는 불통의 모습 보이시죠? 신자 여러분, 말은 생각이고 마음이며 바로 관계입니다.
선생님,
네.
이 말은 보이지 않는 생각은 말로써 표현되고 볼 수 없는 마음은 말을 통해서 확인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말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풀기도 하고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마음을 드러내며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거꾸로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마음을 읽으며 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란 정말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들도 고개가 끄덕거리시죠? 가족 간에 그리고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에 말이 통하지 않는데 마음을 나누는 정서적 친밀감은 더욱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 어머니와 딸의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소리자매님, 엄마의 말 속에서 엄마는 딸에게 어떤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딸을 걱정해서 엄마가 말을 했을 것 같은데
네.
엄마의 그 마음이 전해지지 못한 것 같아요. 어쩌면 딸과 엄마가 평상시에도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만한 정서적인 친밀감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었을까요?
저는 엄마의 말투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딸이 엄마의 말을 듣자마자 잔소리로 느끼는 것과 언어 선택에서 보면 허구한 날 늦는다는 표현이 부드럽게 들리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두 자매님이 아주 잘 말해 주셨습니다. 엄마는 늦게 오는 딸이 걱정이 되어서 한 말인데 평상시 쓰던 말투와 언어로 말하다 보니 표현이 아니라 표출이 되는 모양으로 딸은 바로 잔소리로 받아치는 대화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대화가 아니라 말을 한다라고 표현해야 맞습니다.
선생님,
네.
엄마는 늦게 오는 딸이 걱정이 되어서 한 말인데 딸은 잔소리로 받아치면서 오히려 본래의 마음이 즉 딸을 염려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짜증이 나고 서운한 마음도 들고 하면서 엄마와 딸 관계는 더 나빠지는 모습입니다. 이런 엄마와 딸은 대화 방식부터 말투 하나만 달라져도 관계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투 하나만 바꿔도 관계가 달라지고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네.
두 번째 사례의 아버지와 아들 또한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버지는 자신의 마음과 같지 않은 말로 아들에게 하다 보니 아들은 깊은 아버지의 속에 있는 마음은 보지 않은 채 말로 전달된 그 표면적인 것에만 알아차리는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욕구는 아들과 손주를 보고 싶은 건데 마음과 다르게 말은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인 것처럼 전달되는 모습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마음과 다르게 툭 튀어나오는 말투가 진심을 가리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모습입니다. 두 자매님은 어떠신가요? 부모님들과의 대화, 소통 잘 되고 계신지요? 사례의 부모와 자녀들과 같은 모습은 없었는지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아빠, 엄마랑 이런 비슷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특히 제가 무엇을 부모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계속 괜찮다고 하고 또 해드리면은 아 이걸 왜 했냐고 또 이러거든요. 그래서 아, 나 진짜 부모들은 다 비슷한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하셔야 되죠.
네,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이거 왜 했니? 라고 하는 건 사실은 부모의 깊은 속마음은 아니에요.
네.
네. 이해하셨죠?
네.
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인자매님 어떠신가요? 부모님과의 대화, 소통 잘 되고 계신가요?
솔직히 이 부분도 부모와 자식 간에 좁혀지지 않는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자상하게 부모님들과의 대화를 잘 하고 싶다는 생각도 당연히 있지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처럼
네.
서로가 이기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다정한 대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네.
기분 좋은 대화면 감정 기복의 면을 드러내지 않지만
네.
뭔가 거슬린다고 느끼면 거칠어지는 대화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네.
말처럼 쉽게 바로 태도와 대화를 바로 잡기에는 무리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 무리수 앞에서 다시 뒤로 물러서는 우리 수인 자매님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그때는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지더라고요.
아, 네.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니까 사실은 대화가 예, 단절되고 네. 예, 서로가 이제 말을 안 하게 되고
네,
예, 그 횟수가 또 줄어들 수 네. 있죠. 네. 말 안 하는 게 오히려 속 편해 네. 뭐 이러면서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시군요. 네,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두 분의 나눔을 듣다 보니 저도 내 마음과 다르게 남편과의 대화 속에서 툭 던지는 말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원하는 욕구와 다른 표현을 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이 화를 내게 하거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할 말인데 반대로 관계가 더 안 좋아지는 상황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대화 방식은 어떠신가요? 가족이지만 타인처럼 아니 오히려 타인보다 못한 대화 방식을 함으로 가족들과 소통이 되지 않고 자신들의 욕구나 바람을 가족들과 공유하지 못하는 가족 안에서도 무인도로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시간 나의 대화 방식, 말투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네.
제 모습을 봐도 이런 모습들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나의 바람을 나눌 수 있는 대화로 바꿔줄 수 있을까요? 너무나 오랜 시간 익숙해져서 말투가 잘 변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대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
네.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부모와 자식들 간에 그 가정의 관계 방식이 대화 방식으로 만들어져서 가족 구성원들이 아마도 잘못된 것을 모르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서적으로 친밀하지 못하니까
네.
어색하기도 하고 친밀함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인자매님. 우리는요. 익숙함에 빠져서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느끼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행동하고 말하는 모습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먼저 바꾸고 달라지고 싶은 열정이 있다면 그 열정이 용기를 만들어내서 그 용기의 힘으로 충분히 우리들을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게 만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달라지면 좋을까요?
의사소통도 좋고 감정소통도 되는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들을 우리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도 되고 감정소통도 되는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가족. 자, 수인자매님, 의사소통이 무엇일까요?
네, 의사소통이란 사람과 사람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등의 정보를 말이나 비언어적 행동으로 상대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소리자매님, 바람직하고 건강한 의사소통은 무엇일까요?
바람직한 의사소통은 나와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나 감정, 요구, 욕구 등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상대방의 말이나 감정 욕구들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이루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 사례의 엄마와 딸, 아버지와 아들 모두 건강하고 바람직한 의사소통, 즉 대화를 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례의 가족은 상대방의 말의 의미, 감정, 요구 등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들이 자신을 점검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의사소통 다섯 가지 유형을 지금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잘 들으시면서 나의 대화 방식을 점검하시고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리자매님부터 의사소통 유형 첫 번째 나눠주세요.
의사소통 유형 첫 번째는 해유형이다. 다른 사람이 요구하는 것에 무조건 동의하며 사람을 많이 의식하며 모든 잘못은 자신의 책임으로 돌린다. 주로 사용하는 말은 저는 괜찮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면 됩니다. 저는 상관없습니다. 이다.
두 번째는 산만형이다. 산만형은 지나치게 활동적이고 대화를 중단시키며 끼어들기도 잘한다. 또한 생각이 자주 바뀌고 하나의 주제에 집중하지 못하며 대화 주제에서 벗어나기 쉽다.
네, 그렇습니다. 잘 듣고 계시죠? 다음은 세 번째, 비난형입니다.
비난형은 다른 사람의 가치나 말을 무시한다. 내가 하는 말이 다 그렇지 등의 말로 타인에게 마음의 상처를 쉽게 입히고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린다.
네 번째는 초이성형이다. 규칙과 옳은 것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다. 겉으로 보기에 차갑고 지나치게 긴장되어 있는 편이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치형입니다. 일치형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경청하며 수용합니다. 대화할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동시에 자신의 요구도 적절히 표현하고 사람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잘 유지합니다. 이 일치형이 바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대화 방식입니다.
저는 마음이 편하고 좋을 때는 일치형이 나오는데요.
네.
내가 마음이 좀 불편하고 힘이 들 때는 상대에 따라서 해유형이 되거나 때론 비난형의 모습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다섯 가지 의사소통 유형은요. 내가 힘들거나 갈등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자주 나올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내 마음과 같지 않은 상황, 갈등 속에서 일치형의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합니다.
선생님,
네.
앞서 말한 습관적인 생각, 느낌, 행동이 갈등 상황일 때나 내 마음이 불편할 때 툭 하고 튀어나오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연습이 필요해요. 또한 건강한 의사소통을 못하게 하는 방해의 요인들을 살펴보고 그 방해의 요인들이 무엇인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은 무엇인가요? 잘 들어서 저도 제 대화 방식을 바꾸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방해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여섯 가지로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관심입니다. 대화할 때 상대방에게 집중하지 못하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부주의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무심코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회피입니다. 자신이 듣고자 하는 내용만 받아들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번째는 비난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명령이나 강요입니다. 상대방의 정서 상태나 능력들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는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말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들로 인한 선입견이나 생각의 관점이 상대방의 생각, 의도, 요구 등을 제대로 파악하고 받아들이기 어렵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나의 건강과 바람직한 대화를 방해하는 요인 파악하셨는지요? 첫 번째, 무관심. 두 번째, 부주의. 세 번째, 회피. 네 번째, 비난. 다섯 번째, 명령이나 강요. 여섯 번째,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입니다. 두 자매님은 어떠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골고루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항상 같다고 보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무관심도 보이고 부주의도 있고 회피도 있고
네.
비난도 있었고
네.
명령이나 강요, 선입견, 고정관념 등 다양하게 다 사용해서
네.
대화의 질을 떨어뜨리는 모습을 참 많이도 보여왔고
네.
지금도 반복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많이 이 시간을 통해서 반성하게 됩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네. 그러면 내만 같지 않고 갈등 상황일 때 툭 튀어나오는 예, 방해하는 요소 중에 가장 툭 튀어나온 건 하나만 꼽으라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짜증?
짜증? 감정을 말씀하시는데 여섯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꼽으면 뭘까요? 짜증이 나기 때문에
회피.
회피하거나 상대방을 비난할 수도 있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네.
회피해서 단절을
네.
하다 보니
네.
비난도 그 사람과 말을 주고받으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는 조금 나중에 문제인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네.
네. 내 마음과 같지 않고 갈등 상황일 때는 피한다.
네.
마주치지 않는다.
네.
만나지
네.
않군요.
네.
네. 나눠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예, 견주어서 볼 수 있으면 너무나 좋습니다. 신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한번 예, 반응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소리자매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살다 보면은 좀 사람은 좀 자기만의 세계, 자기만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좀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저도 그래서 좀 선입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것 같다라고 어떤 추측이나 추측 같은 걸 해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좀 그런 거를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소리자매님이 얘기하신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은 사실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엄마는 늘 그래. 아빠는 또 그랬지. 아빠가 그렇지 뭐. 엄마는 늘 그래 왔어. 하고 새로운 도전, 새로운 관점으로 부모님과의 대화 방식을 시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네.
네. 예, 나눠줘서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신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습관적으로 그리고 익숙한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계신지요? 마음이 잘못 전달되어서 오히려 더 갈등의 골이 깊어진 가족 관계가 있다면 이런 나의 연약함으로 남보다 못한 가족 구성원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이지만 타인처럼 살아온 시간을 거슬려 돌이킬 수는 없지만 지금이라도 회복하려는 서로의 노력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조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은미 자매님과 사라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네. 먼저 우리 찬송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전의 찬송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찬양을 부름으로써 묵상이 단순히 성경에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네, 오늘 우리 찬송의 고백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을 즐겁게 여기는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라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민수기 10장 11절부터 36절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또 들으실 때 말씀의 주제나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오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한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놓아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한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스무 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아멘.
네. 혹시 모세 오경이라고 들어보았을까요?
모세 오경이요?
네.
모세가 쓴 다섯 개의 성경을 모세 오경이라고 하지 않나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모세가 쓴 다섯 개의 성경은 뭐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 초반에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세 오경을 읽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서로 따로따로 읽으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왜냐하면 창세기 이야기가 출애굽기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읽은 민수기는 민수기만 읽으면 안 된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민수기는 멀리서 창세기까지 연결되어 있고 가까이에는 출애굽기와 연결해서 읽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은 어디에 나오나요?
출애굽기요.
네, 출애굽기에 나오죠. 출애굽하고 나서 3개월 후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11개월 정도 시내산에 머물러요.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과 성막을 주시지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통치 원리를 담고 있고 또 성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로 이렇게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산을 출발하여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데 이 이야기가 바로 어디에 나오나요?
민수기요.
맞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와 출애굽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민수기 초반에 이 시내산에 머물면서 인구 조사를 하고 또 각 지파별로 어디 진영에 배치해야 되는지, 위치해야 되는지 알려주셔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인 성막은 이스라엘 정중앙에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네, 민수기 10장 11절입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네, 시내산에 머문 지 11개월 정도 되었을 때 둘째 해 둘째 달에 드디어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에 떠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행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주 부정적인 사건이 펼쳐져요.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왜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나요?
이유가 의외로 간단하고 단순해요. 고기 때문이었습니다.
고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은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1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도다라고 얘기하면서 8절에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말해요.
목사님, 그런데 고기를 먹고 싶은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먼저 우리가 이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고기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고기를 먹고 싶은 것이 뭐가 문제겠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먹고 즐기고 또한 여가를 즐기는 것은 전혀 괜찮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우리 두 분은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네, 저는 쟁반국수요.
아, 쟁반국수.
네.
우리 북에 계실 때는 뭐가 제일...
아, 그때도 네. 쟁반국수요.
그때도 쟁반국수였어요. 네. 아, 북에 있으나 또 남에 있으나 좋아하는 음식이 바뀌지 않았네요.
네.
아, 국수를 좋아하는구나. 그래, 우리 사라자면은.
네, 저도... 저도 국수를 좋아합니다.
아, 국수를 좋아하고.
네. 네.
그냥 국수가 있고 또 비빔국수가 있잖아요.
저는 비빔국수.
아, 비빔국수. 그래요. 혹시 시간이 있을 때는 여가는 어떻게 보내세요? 뭐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들은 뭐가 있을까요? 즐겨하는 일들.
저는 산책을 자주 해요.
산책을 좋아하는구나.
네.
저는 나이가 들어서 산책을 좋아했는데, 그래요. 우리 사라자면은?
저는 밖에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저는 집에만 있습니다.
아, 집에만?
네, 집에 있는 게 싫은 것 같아요. 지금.
어, 그런 거 보면 우리 은미자매랑 사라자매랑 좀 반대네.
네.
그렇구나. 그래요. 전도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먹고 즐기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것이 문제였을까요?
네. 18절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네. 우리가 방금 읽은 1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문제였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청한 고기가요. 애굽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어쩌면 그래서 가나안 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킨 이유이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고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것이네요.
그렇죠. 고기 때문에 지금 어디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애굽과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는 애굽으로 돌아가도 된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고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욕망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즐길 수 있죠. 근데 먹고 즐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처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된 욕망들이 고기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두 분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이러한 욕망들이 이런 것들이 좀 방해가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네, 저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정말 가지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물욕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아, 물욕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힘들 때가 있죠.
그런 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물욕이?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제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채워주셨다라고 이제 머리로는 생각하고 가슴으로도 생각하는데
필요한 만큼은 채워주셨다. 네.
근데도 이제 그 눈으로 이제 보잖아요. 그러면은 또 그럼에도 저것도 더 갖고 싶다. 또 딱 제가 여기서 성경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 같아요. 네.
혹시 갖고 싶은 걸 갖지 못할 때 어떻게 반응해요? 그러면 우리 은미자매는?
저는
어때요, 마음?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신앙의 힘으로 버티는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네.
그래도 잘하고 있네. 그래도 네.
감사합니다.
그렇구나. 아, 맞아요. 이렇게 또 정확하게 본인의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욕망들을 또 잘 알고 있네요. 네, 우리 사라자면은. 네.
네, 저는 좀 게으름인 것 같아요.
아, 게으름.
네. 좀 제때제때 뭔가 해야 되고 이제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일에 있어서도 살다 미루고.
조금, 네, 아니면, 아, 그런 면에서 방해가 되는구나.
그렇죠. 그 게으름이 확실히 많이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또 본인의 어떤 그런 연약함을 또 잘 알고 있네요. 아유, 또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력과 또 게으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는 또 좋은 예가 될 수 있겠네요. 아마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안에 사실 죄된 욕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욕망들을 주님의 은혜로 잘 다루어야만 합니다. 잘 다루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방해가 되죠. 여러분, 웃긴 것이 하나 있어요.
웃긴 것이라고요?
네, 제가 표현을 잘 못한 것일 수도 있는데 민수기 11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거의 노예살이를 했잖아요, 그죠? 노예를 살면서 생선과 오이와 참외를 먹을 수 있었을까요?
글쎄요,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맞아요, 전혀 먹을 수 없었어요. 이거는 착각이에요. 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면서 생선과 오이를 먹어보지 않아놓고 지금 착각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애굽에서의 생활이 더 좋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기도 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애굽에서의 생활보다도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더 좋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와닿는 내 단어와 구절에 색칠하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오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한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우리 묵상 중에 혹은 우리 나눔 속에서 새롭게 깨닫거나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이 있다면 우리 나눠볼까요?
네, 저는 착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와닿았어요. 착각으로부터 오는 헛된 욕망. 아, 제가 가끔씩 품고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런 헛된 착각으로부터 오는 헛된 욕망들을 어떻게 잘 다루어야 할지 깊게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그렇네. 우리가 종종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더 좋아 보이는 것도 착각이죠.
그렇죠.
네. 아유, 네. 참 깊은 울림이 되는 네, 내용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라자면은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우리가 애굽에서 왜 나왔냐 이런 이제 불평을 하잖아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을 시키신 것은 구원의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고 또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결국 이들이 불하는 불평을 들으면 구원받은 것을 원망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지. 이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마음이 많이 슬프셨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네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맞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래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게 되네요. 아, 오늘 묵상을 어떻게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 애굽을 그리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 헛된 욕망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 한두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나.